갈립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어느 정도 갈리는데 목사님들은 더 갈려요. 그 말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른 목사님들의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거 좋은데 특히 비유를 듣다 보면 이 판가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잘났고 또 제가 다 알고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의 어느 정도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분들은 보면은 들으면 아 저거 아닌데 이상한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부분이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비유를 들을 때는 가려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해석이 막갑니다. 너무 벗어나요. 본문에서도 벗어나고 너무 이 모던화 해버려요. 어떠한 그 근거 없이 그래서 논리가 대단히 비약적으로 점핑을 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딱 좋은 그런 본문이 바로 비유인 것이죠. 저는 그런 오류와 또 위험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완벽한 해석자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여러 주석서와 여러 책들을 좀 참고를 해보려고 애쓰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이렇게 비유를 공부하는데 주보에 주일날 보면 수요 본문이 기재가 되어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월요일, 화요일 특별히 성경 갖고 씨름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월요일, 화요일은 수요일 비유 가지고 씨름을 좀 하고 딱 오시면 좋겠어요. 볼펜 하나 들고 여러분이 막 노트에다 이렇게 해서 해온 그걸 가지고 놓고 최 목사가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하나 좀 맞춰보면서 이렇게 체크도 하고 그런 열정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 한 시간에 이 비유를 쫙 듣고 귀로 흘리고 좀 기억에 머리 남고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또 듣는데 시간을 또 할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다분히 유대적인 관습과 문화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제한 채 오늘의 사고로만 이해한다면 오해하기 쉽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 부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대단히 반감을 사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관심 갖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만큼은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기술을 합니다. 당시 부자들은 비난받을 만큼 탐욕스럽고 악합니다. 무자비하고 불법적으로 상대를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적절하고 합당한 이익의 타협점을 구하기보다는 불법을 통해서 항상 정한 것보다 더 많이 뜯어내고 착취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은 그의 부로 더 부자가 되고 빌리는 사람은 그의 빚으로 더 가난해지는 그런 시스템이 뭐 오늘날도 그렇긴 하지만 그 당시는 더 심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배부른 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래서 화를 선포하는 본문을 누가가 실어 놓기도 하죠.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에 넘어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적 환경에서 부자가 무언가를 돈이든 뭐든 구워줬을 때에 자기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래서 이것은 율법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레위기 25장 36절, 신명기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리대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리대접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는 사람은 강도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불렸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법을 그것만큼 돈을 빨리 손쉽게 버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는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여러 수단과 이 변칙법들이 개입되면서 1세기에 와서는 이 대단히 율법을 지키면서 부를 축적하는 정도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청지기라는 직이에요. 청지기를 임명하죠. 그래서 이 청지기를 임명하면 주인은 자신의 부의 늘어남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청지기가 알아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어길 일은 절대 없는 거죠. 청지기의 몫이고 청지기의 고난이에요. 모든 자기가 고용한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고난을 줘요. 심지어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까지 줍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이자를 많이 만들어 이윤을 많이 남기면 그것이 자기의 수입에 할당되는 플러스 알파이기도 하고 이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많이 만들어주는 청지기는 스카우트제의 1순위로 이곳저곳으로 팔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종이 아니에요. 고용인입니다. 직업으로 갖는 사람이죠.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세 부류 인물이 나오죠. 세 인물이. 첫째는 어떤 부자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고용한 청지기가 나오고 그 부자에게서 돈이나 여러 가지를 꾀어간 채무자들이 등장해요. 자, 이 어떤 부자가 등장한데 고리대업으로 이 재산을 불리는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청지기를 뽑았을 때에는 심사숙고했을 것입니다. 청지기에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 바로 유능함과 정직함과 우호적 성품. 예. 그래서 정직하고 상당히 사람들에게 친근해야 됩니다. 게다가 또 중요한 성품은 술과 도박과 성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글쓰기에 능통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문맹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 글쓰기에 능통한 자라야 청지기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가 재산을 관리를 안 해요. 그리고 대개 이 원거리에 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 청지기의 위임에서 맡겨버리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모든 권한을 줍니다. 청지기는 이 고용인으로서 고용주의 권한을 위임받아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법적인 일도 도맡아서요. 이자와 관련해서 자율성이 보장되어요. 이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청지기 마음대로. 법에, 로마법에,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법적 소송을 하지 않을 정도 수준의 이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만 원금의 손해는 절대 끼치면 안 되는 거죠. 일부 청지기들은 진짜 욕심 많은 주인들에게서 왜 이자를 많이 안 받아내냐라고 심한 압박을 받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지기가 너무 과도하게 이익을 요청하면 법적 문제로 갑니다. 그러면 이 법적 문제는 주인이 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인은 손 안 대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부를 늘리는 부유한 자. 개 중에 성실하고 정말 실력 있는 청지기들은 주인도 함부로 못할 정도의 힘을 갖기도 합니다. 자, 이제 채무자들이에요. 채무자들을 보면 이 당시 보통 이율은 이자 플러스 보험입니다. 보험의 개념은 오늘날의 보험이 아니라 그냥 이 명목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고리대업이 철저히 금지되었지만 이 청지기를 고용하면서 이 일은 많이 성행했습니다. 여러분, 극상품 감람류가 있어요. 기름에도 뭐 퀄리티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극상품 감람류, 이것의 이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정말 좋은 감람류. 좋은 감람류는 이자율이 80%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20%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100%인 거예요. 한 말 빌려가면 두 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극상품은. 그 다음에 곡물은 20%가 이자이고 5%가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래프를 하나 제가 그려왔어요. 보이십니까? 이 밑에 이 파란 부분이 80%가 원금입니다. 그럼 저것만 가져가요. 채무자는. 근데 가져간 차용 증세에는 100이라고 써야 돼요. 80만 가져갔는데 100이라고 썼고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율법에는 차용 증세만 보면 100을 자기가 가져갔다니까. 예, 이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미를 8가마니를 빌리면 8가마니만 가져가고 차용 증세에는 10가마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주 기름은 뭐 어떻게 씁니까? 8말 가져가면 10말 가져가면 20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비유로 들어가 보면 어떤 부자가 그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부자의 재산을 소유를 낭비한다고 주인의 귀에 들어옵니다. 주인이 화를 냈고 또 아마 그곳을 급히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 와서 내가 너를 해고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인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너 오늘부로 당장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지금 일 처리하고 있는 서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처리하고 그만두는 것이요. 그때까지 유보입니다. 그래서 해고하기로 결단하는 그 시점에 그 모든 서류가 정리되는 시점에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히 그 일들을 마무리하라 그러죠. 그 일이 마무리되면 이 청지기는 잘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주인의 것을 낭비한 불의한 자입니다. 다시는 이 청지기업으로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자예요. 게다가 해고되면 보니까 노동할 만큼 건강하지도 않고 남에게 빌어먹을 만큼 넉살이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해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계가 끝나는 겁니다. 비유상에 보면 생계의 위협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이제 잘리는구나.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다수 복수의 채무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기에게 다시 불러들입니다. 차용 증세를 가지고 있겠죠. 여럿을 부릅니다. 오늘은 이 비유에는 두 사람만 예로 나왔지만 복수를 불러요. 그리고 어떤 이가 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야, 채무서 가지고 온 그 채무서 계약서에 기름을 100마를이라고 기입한 자입니다. 100마를이라고 기입한 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마를 가져갔을까요? 50마를. 예, 아직은 정신줄을 아직 안 놓고 계시는데 50마를 맞습니다. 그래서 50마를 자기가 쓰는 게 아니에요. 네가 고쳐 쓰라는 거예요. 차용증서. 자기 그 사람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 사람의 필체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가 그걸 임의로 고치면 불법이 되는 거니까. 불법은 해가지 않고 지금 그에게 고쳐 쓰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밀 100석. 이게 좀 더 어렵습니다. 밀 100석을 계약서에 쓴 사람이 왔어요. 그에게는 뭐라고 쓰라고 합니까? 답은 다 나와 있는데 80석이라고 쓰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이 청지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원금을 까줍니까? 무엇을 까주고 있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범위에 있는 재산, 그 돈, 가치 이것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원금을 까줬다면 이 사람은 또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죠. 분명히 이자 부분을 이자 플러스 보험 부분인 자기가 할 수 있는 유도리, 융통성 그 부분을 다 제해 줍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나중에 분명히 자기는 이 정리 다 되면 해고된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중에 내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 중에 나를 기억해서 자기 집으로 나를 드려줄 것이다. 이 받아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비유의 끝부분으로 가다 보면 마지막은 주인이 그의 지혜로움을 그 지혜로운 처신을 두고 칭찬을 하고 비유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가면 예수님은 또 뭐라 하시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그들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비유가 좀 더 갈수록 점점 비유에서 멀어진 듯한 주장을 예수님이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희한한 말씀을 하시고 비유가 끝나버립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스크린을 보여주면 이 비유가 난해한 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보이십니까? 시작.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가 마지막까지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주인이 칭찬한다. 한다? 그렇죠. 그렇게 읽으셔야죠.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이 칭찬합니다. 분명히 칭찬하고 끝나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인의 것을 낭비한 나쁜 놈이에요. 불의한 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주인에게 어떤 것을 이익을 줍니까? 손해를 줍니까? 손해를 끼치는데 주인이 그를 칭찬하고 끝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청지기가 불의한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불의한 행동을 요청하시는가? 마치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듯 청지기가 불의한데 마치 그의 지혜로운 행동처럼 우리도 제자들도 그렇게 지혜롭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요청이신가? 세 번째, 시작.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인가?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모르겠죠. 자,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작. 11절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듯한 예수님의 발언의 의미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어찌 또 그렇죠?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것 참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본 비유와 어울리는가. 도대체 이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를 빵 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으로 맺은 이 선언이 도대체 본 비유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질문들을 답을 하려고 하다 보면 머리에 이제 일단 끈을 하나 묶고 막 이렇게 파야 돼요. 하루 이틀을. 그래도 답을 얻을까 말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죠. 비유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분명 오늘 등장하는 청지기가 주인공이에요. 주인은 앞부분에 어떤 부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절에 주인이 불러 얘기하고 마지막에 주인이 칭찬을 하는. 그래서 대단히 논란이 심한 부분은 이 주인이 마지막 8절에 주인이 칭찬했는데 이 주인이 누구인가? 학자들 사이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 주인이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다. 두 번째는 이 주인은 우리말로 주인인데 헬라어로 더 큐리오스, 호 큐리오스, 그러니까 더 로드, 주님, 예수님이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비유는 7절에서 끝난다. 막상 막하고 대단히 그 논리 주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주인이 마지막 8절에 칭찬한 주인이 돼버리면 주인의 이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누가의 이 입장과 그 다음에 자기에게 손해를 이렇게 입혔는데 마지막에 칭찬할 수 있겠느냐라는 논리적 모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엇갈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 하는 것은 아니고 자, 일단 청지기는 불의합니다. 청지기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비유는.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요. 그 사람은 해고당의 마땅해요. 청직이라는 직에 어울리지 않는 태도로 그의 재물을, 그 주인의 재물을 관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해고를 앞둔 청지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동안에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마지막이라도 덜 손해, 최대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남은 서류 정리하자 이랬을까요? 아니면 아 어차피 잘리니 대충 마무리하자 이랬을까요?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두 가지 다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태도로 이 청지기는 해고를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해고라는 이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는 해고당해. 이 시간, 이 선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것은 지금까지 청지기로 일해온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지금까지의 이 청지기의 삶은 낭비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계속 낭비만 하다. 그 끝은 낭비하다. 마지막 해고라는 것은 그 낭비의 삶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낭비가 끝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지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유지시켜 온 자원 그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유지시켜 왔던 삶의 방식이 다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해고가 이 청지기에게 의미하는 바는 희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가 끝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의 삶은 유지될 수 없어요. 왜? 낭비할 게 이제 없어지니까. 더 이상 낭비할 수 있는 자원이 없으니까 자기의 삶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미 주인의 것으로 낭비했다는 것으로 낙인 찍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어디로 가서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그가 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해고 이후의 삶이에요. 해고 이후의 삶. 어떻게든 이 해고라는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해고 이후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권한, 융통성,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요. 그가 이제 와서 주인을 위해 이익을 좀 더 남긴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에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좀 더 손해를 끼친다고 자기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미 주인은 결단했습니다. 이 사람을 해고하기로. 그는 주인이 아닌,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제부터 해고의 날짜 닥치기까지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채무자들을 먼저 부릅니다. 장차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그는 행동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융통성은 이유를 재결정하는 거예요. 채무자들과. 원금의 손상을 입히지 않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자를 통해서 주인에게 원금을 손상 입히면 주인에게 이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협상합니다. 이자를 협상하는 것은 주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원금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는 이유를 탕감해 주므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이유를 탐감시켜주는 때는 특별히 자연재해,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유를 탐감해 주면서 그동안 자신의 과거에 낭비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 고 이유를 지어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채무자들을 불러서 원금을 놓아둔 나머지 이자를 다 탕감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필 서명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권한이에요.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주인에게는 손해를 끼쳤겠죠. 원금의 손해가 아니라 이익의 손해입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그는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을 유지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채권자들을 이롭게 해줍니다. 청지기로부터 이 채권자들은 큰 빚을 지게 됩니다. 법적 채무는 아니지만 이 채무자들은 분명 이 청지기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지만 청지기가 기대했던 이후에 자신의 이 미래,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아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빚진 자를 불러다 놓고 50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는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당장 자기가 지금 얼마를 이득 봅니까? 50마를 이득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당시 기름 한 마리, 오늘날 우리 대개 한 마리 20리터인데 이 당시에는 40리터, 대략 40리터 정도 됐대요. 그래서 이 한 말은 감람나무 한 그루에서 1년에 한 말 정도가 나옵니다. 건강한 감람나무. 그러니까 50말을 면제받은 것은 감람나무 50그루. 이렇게 큰 감람나무가 50그루면 얼마나 큰 과수원이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1년치 기름을 이 한순간에 자기 요청도 안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 청지기로부터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해고되면 그가 그를 돌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이러한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문화가 너무 이들은 중동문화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았을 것이에요. 자, 이 같은 이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 있는 행동으로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이 청지기는 분명 이 일의 결과로 자신의 미래를 확보합니다. 해고 이후에 불가능했던 미래를 확보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제 비유를 해석해 보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제자들 16장 1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한 비유니까 제자들에게 던진 교훈은 무엇일까? 단지 너희가 가진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라 라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재물에 대해서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윤리적 교훈을 위해서일까요? 본 비유가 놓여 있는 위치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누가는 15장부터 비유를 앞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비유 세계를 잠시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비유 세계와 오늘 비유와 그 다음에 볼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비유 총 5개의 비유를 구슬 꿰듯 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굴러다니는 구슬을 모아서 5개를 깬 게 아니고 아주 심사숙고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자기가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이 누가복음을 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5개의 비유를 심사숙고해서 구슬 꿰듯 깹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주제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주로 이제 돌아온 탕자를 초점으로 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비유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다음 한번 페이지 보면 잃어버린 양, 동전, 그 아들의 비유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린 바 된 우리가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되찾은 바 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때 지난주에 제가 회개를 그렇게 정의했어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를 채울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자리에서 그것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만이 답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회개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 가서 그것으로 자기가 새로운 땅에서 자기만의 영역에서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자리에서 낭비의 인생을 살고 끝내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 아, 내가 틀렸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였어요. 그게 회개였단 말이죠. 자, 오늘도 좀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지난 비유에서 두 번째 주제는, 자, 시작. 우리를 되찾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양을 되찾고 은전을 찾고 잃은 아들을 되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기쁨이 대단히 앞선 세 비유의 중요한 주제였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지위, 신분, 자격, 명예, 회복이지 어떤 보호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그 첫째 아들과 연관지어서 보았던 거예요.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보호상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그 장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비유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연속성을 암시하는 중요한 개념들이 오늘 우리가 본 비유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첫 번째는 낭비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16장 1절에도 나오지만 앞서 탕자가 아버지 것을 낭비했다라고 15장 13절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주제의 연관성을 갖고 가시는 것이죠. 낭비가 앞선 탕자 비유의 키워드였어요. 아버지를 떠나 자의 삶은 오로지 낭비뿐이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의 삶은 오로지 낭비뿐이다. 그가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고 그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 오로지 생명과 생산은 아버지 안으로 들어와야,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곳으로 들어와야만 가능하다. 이게 탕자의 비유였어요. 그래서 탕자가 자기의 낭비의 인생을 접고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지혜로운 거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온 청지기 역시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 낭비의 인생입니다. 자기 돈이 아니지만 주인의 것을 낭비하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낭비밖에 없어요. 그 인생의 의미는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떨어지는 해고의 시점에는 이제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해고라고 하는 시점, 어느 특정 시점을 깨닫고 나서 지금까지는 낭비밖에 할 줄 몰랐던 그가 이제부터는 생산을 해냅니다. 무엇에 대한 생산인가요? 미래에 대한 생산입니다. 자기가 이전의 삶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것을 지금부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해고를 알았어요. 해고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낭비의 인생이 곧 끝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연결이 되십니까? 이 앞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낭비가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이 재산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다 낭비가 되면 그는 그렇게 굶어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 청지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가 낭비에서 생산을 만들어낼 지혜를 발견한 겁니다. 지혜를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과학을 믿어야 하고 또 경험을 믿어야 하고 자기가 배운 이 수준을 믿어야지 왜 신앙, 이 미신 같은 것을 믿냐, 종교를 믿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는 인생의 해고의 날을 압니다. 정확히 언제 해고된다 이건 아니지만 누구든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모든 인생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므로 지금 비록 낭비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진리를 알 때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미래를 위해 사는 자가 됩니다. 해고로 끝나버릴 낭비의 인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청지기는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회개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바에서 찾은 바 되었다. 이게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였죠. 아버지를 떠나서부터 아버지로 돌아오는, 되찾는, 그게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비유에서는 불의한 청지기, 불의에서 그가 만들어내는 것은 뭐예요? 채무자들에게 기쁨을 만들고 소망을 만들고 생명을 만드는, 의를 만들어내는 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개념을 역의 비밀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역의 비밀. 역이라는 것은 리버스죠.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만들어지는 답입니다. 앞선 주제들, 비유의 주제들은 전부 다 회개죠. 어디에서부터 회개입니까? 낭비에서부터의 회개예요. 낭비의 삶에서부터 생산의 삶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채무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여러분 80을 가져갔어요. 80을 가져간 자가 100이라고 쓰고 가져갑니다. 그 마음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80 얻었어. 그런데 100을 쓰고 나오는 그의 심정을 보세요. 기름은 100%입니다. 한 말을 가져오면서 두 말을 쓰고 나와야 되는 절박한 그런 부당한 그 현실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살아낼 수 있는 그의 삶의 현실. 자, 80을 가져가는데 100이라고 썼어야 되는, 그런데 그것, 그렇게 살아왔던 청지기의 삶이 낭비의 인생이었다는 건데, 다시 그가 해고의 날짜를 기억하고 확정 짓고 그 다음에 채무자들을 불러놓고 했던 건 뭡니까? 100을 80으로 쓰라는 거예요. 100을 80으로. 리버스예요. 역입니다. 과거에는 착취입니다. 채무자들을 분노케 했고 상실케 했습니다. 원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는 배려이고 자비를 베풉니다. 채무자들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바로 해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이전에는 낭비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이 회복과 기쁨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지금까지 우리가 본 네 개의 비유의 공통된 주제가 낭비,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기쁨, 이런 것들이에요. 그동안에 해왔던 삶의 방식을 거스르는 거예요. 예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의 삶의 방식에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가진 재능과 자원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선언하고 살은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은 내 인생의 낭비구나라는 걸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역의 비밀이라는 것은 상실에서 얻음을 경험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상실은 뭡니까? 해고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해고당해요.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다시 미래의 생명을 얻는 이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앞에 세 비유가 회개로 인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 본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의 지위와 명예와 삶의 의미와 이런 것들이 새로워진 자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자, 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이 재물로 대변되는 이 땅의 모든 가치입니다. 그 모든 가치는 그 가치들은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부가 최고다 하고 부를 쫓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 부는 결국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성경은 그것은 낭비만을 만든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부를 쫓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국은 낭비, 낭비, 낭비. 그러다가 마지막에 해고.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은, 그렇게 사는 삶의 결론은 미래의 소망과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부득불 인생을 낭비로 이끕니다. 모든 것이 다 죽으면 끝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재물이 의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측면에서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재물이, 돈이, 우리가 지금 경제활동하는 돈이 다 나쁘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해 그것으로는 생명을, 의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낭비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 누구에게든 2절에 주인이 셈할 때가 옵니다. 더 이상 청지기의 직무를 못할 때가 옵니다. 3절에 직분을 빼앗길 것이고 9절에 가서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옵니다. 우리가 낭비로 살아내는 그 자원이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생명은 끝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 불의한 재물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청지기처럼. 비록 우리가 이전에는 잃어버린 바 되었고 불의했고 하나님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이 예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끝을 깨달은 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끝을 깨닫고 사는 자들이에요. 종말을 깨닫고 사는 자들입니다. 종말이 오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을 자들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가져오신 영생을 이제 그분이 재림할 때 우리가 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이 땅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지금부터는 예수를 믿고 그분께 회개하고 돌아선 지금부터는 우리의 삶이 낭비가 아니라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역의 비밀 속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거룩한 아버지의 성품을 이제 담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미 회개를,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인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의 삶은 낭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생명이 싹트고 만들어집니다. 경험하게 돼요. 청지기가 이자를 감면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듯 성도 역시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생을 삽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죽고 얻는 생명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내는 새 생명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해고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기 위해 착취했고 외면했고 오늘날 우리의 신종어인 갑질만 했던 이 청지기 그러나 이제부터는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만족을 경험하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화자인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생명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아라는 말은 이 땅의 낭비로 끝나버릴 이 땅의 것, 재물, 그것이 때로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낭비로 줄어들고 작아지고 결국은 끝이 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것을 의존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의를 만들 수 없기에 불의하다고 말한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랍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미래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절망의 문턱에서 희망을 붙잡는 지혜가 이 청지기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로 주어지는 성도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자 어둠의 이 세상 청지기도 이런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빛을 경험했고 이미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아버지로부터 이 땅의 것으로 너의 그 생명을 유지하는 자원으로 삼고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소비와 낭비밖에 할 수 없는 이 땅의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너희를 그렇게도 열심히 찾아내 하나님께로 가져온 그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그리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생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해고의 날을 기다리며 낭비의 삶을 살 순 없다. 그래서 재물을 섬기며 살 순 없다.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바로 빛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찾은 바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런 모든 인생의 경험과 그 모든 삶의 그 모습을 다시 리버스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낭비의 인생에서 생산의 인생으로 불의한 인생에서 의로운 인생으로 로마서에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재능과 자격으로 얻어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시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 그것에 붙들고 그것이 내 삶의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다시 하나님이 되돌려온 것을 우리가 다시 되돌려서 세상으로 가서 낭비의 인생을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은혜 붙들고 새로운 인생으로 해고의 날이 있음을 알고 그 해고 너머에 있는 영생을 위해 사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삶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며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서 내가 스스로 믿고 있던 그래서 그것으로 나의 인생을 채우고 또 만족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말씀 앞에서 확인하고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이 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결단코 낭비의 인생에 우리의 생명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기쁨과 평안과 회복이 열매로 맺혀지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재물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섬기는 그것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지위, 신분, 자격, 그 명예를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